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드디어 24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흥분이 있어요. 24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흥분이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던 중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제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설교의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게 66장까지 되니까 설교 구도를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한 장밖에 없지만 빌레몬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구도를 잡아야 설교의 주제가 잡히고 그래야 적용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뭐 좋은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서 구도 잡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책들을 좀 찾아보고 여기저기 보다가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안에서도 조금 더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그 색깔을 띠고 있는 목사들 중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되겠지만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서 찾아보는 책들이 조금은 좀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많이 찾아보고 구도를 잡게 됐어요. 구도를 잡고 이거는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한 구도가 아니라 제가 설교하기 위한 구도였고 제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아 맞아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 했는데 라고 떠오르시고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될 거고 조금 더 이해가 잘 된 그 부분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라고 그런 구도를 갖고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앞에 이제 제가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학자의 시각이 아니라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3장까지 했는데 27장까지의 구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자막 만들었거든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일부 part 1이라고 이야기라면 거기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위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서론과 같이 1장에서 5장까지 서론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에서는 13장부터 27장 전체까지가 신정국가와 그 신정국가를 애워싸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정국가가 무엇입니까? 신정국가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어느 나라를 가리킬까요?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열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유다를 놓고 주변에 있는 세상의 나라들의 그 세력이 어떤지를 설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유다에게 너희들도 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와 같이 멸망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거야. 이게 지금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들어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3장까지 종종 이야기했던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라는 단어였어요.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은 사람, 심지어 아수르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심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더더군다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예배한다예요. 그게 27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앞에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자막 이렇게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온 땅 각처로부터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할 것이라. 두로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자가 조금 있는데 그들이 장사해서 이득을 얻는 줄로 알았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다 드렸다 그랬잖아요. 쓰임받는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 다음 구원받은 갇힌 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구원받은 갇힌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사야를 중심으로, 이거 서론이, 오늘 서론이 아주 중요한 서론이에요. 이사야를 중심으로 과거에 갇혀져 있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사야 이전에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속박당하고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무리가 되었죠. 이사야 이후에 이사야 시대를 지나서 저 먼 앞으로 생기는 일들 가운데 갇혔다가 해방되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바벨론 사건이에요.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해방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 학사들이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갇힌 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장까지는 유다에게 너희들 말 안 들면 이렇게 돼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넓혀가고 있어요. 넓혀가면서 24장에서 27장까지도 유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불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불로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27장까지 결론이에요. 그러면 질문.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가봐야 하나요? 우리 이미 거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제가 이미라고 그랬어요. 이미 already we were there. 우리가 이미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24장에서 27장까지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심판의 이야기가 또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신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부터 27장은 13장에서 23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13장에서 23장까지 나왔던 그 성경 구절들이 24장에서 27장까지 내용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24장부터 설교를 할 때에 거기서 매칭되는 부분들은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1절에는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그렇죠?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무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보시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장을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게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힘든 것을 저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대격변. 대격변. 앞으로 대격변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catastrophe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앞으로 이런 대격변이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공허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지면을 뒤집어 풀 것이다, 주민을 흐트러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격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 지금 성경을 피고 계시는 분들은 1절 말씀을 구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보라, 거기에 주어가 들어가 있죠. 누가?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이사야의 강조점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지면이 확 뒤집어지게 될 것이고 주민들이 흐트러질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여기 약사님도 계시고 의료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났다 종식 선언한 나라 있나요? 중국은 선언했다가 다시 뚜껑 열었잖아요. 선언한 나라가 없어요. 계속해서 번져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원숭이 두창, 원숭이 수두 뭐 이런 그 질병이 또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현재 통계는 15개의 나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많이 전염이 되고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전염이 되고 있다. 천연두와 같은 건데 천연두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예방주사는 아예 만들지도 않고 있고 캐나다에 있는 어느 제약회사나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놓고 목사님 정말 종말인가 봐요.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산불이 막 일어나고 막 저기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정말 큰일 났어요. 진짜 종말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들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얘기는 안 물어봐요. 그냥 현상만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연재해가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아니면 질병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무엇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종말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우리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강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실래요? 다시 제가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대격변의 이야기를 이처럼 네 가지 모습으로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주민들을 흐트러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길게 말고 아주 짧게만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땅을 공허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공허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어로 쓰면은 emptiness인데 비우다라고 하는 건데요. 묘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열심히 수고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김치 담그는 거잖아요. 김치를 담그실 때 저도 가끔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속을 막 그 만드실 때에 거기에 이제 액젓을 넣으세요. 액젓을 넣는데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 이거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게요. 게 세 마리라고 하는 것을 써요. 게 세 마리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게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리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유리병에 있는 것을 그 속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런데 플라스틱이면 위에 구멍을 떼면은요 구멍을 뽕 뚫으면은 쫙 하고 빨리 나오는데 유리병이니까 구멍을 못 뚫잖아요. 그러면 빨리 불내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제껴요. 막 흔들어 제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그냥 두나 흔들어 대나 나오는 시간은 똑같더라. 그런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막 흔들어 대요. 그때 병에들 뒤집어 엎어서 액젓이 나옵니다. 액젓이 나오면 그 병 안에 있는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비어져 가죠. 그게 공허예요. 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어져 있는 유리병은 쓸모없으면 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공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7절에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되는 거죠.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으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고작해야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게 되고 의미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황폐하게 된다라고 했죠.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느 단어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읽었었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 성읍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훔서입니다. 2장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그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땅이 황폐하게 되고 땅이 공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은 유다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이 온 우주적으로 있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지면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타났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우리가 이게 6.25 한국 전쟁을 치르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전쟁을 일으켰던 그리고 전쟁이 아주 일어났던 그 지역을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정말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전쟁을 제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라 고작해야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뭐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거나 그게 다거든요. 그 폭탄이 없었던 시대에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남북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나서 이기면 그 마을을 다 불살르고 가요. 교회당까지 불사르고 그냥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처럼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되어진 것이 지면이 뒤집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민을 흩은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흐트러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 하나 없으십니까? 생각나는 탑 하나 없어요? 바자로 시작하는데. 예,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을 통하여서 인간의 교만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가 혼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그 사람들을 흐트러버렸다 그랬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으셨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흐트러 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뒤집어 엎게 되고 주민들이 흩어지는 것은 결국 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에게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많은 사람은 피해가나요? 돈 없는 사람은 맞이해야 되고 공부 잘한 사람은 피해가고 그러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이사야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계층의 구별이 사라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볼까요? 안 좋은 시각으로 먼저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흑인, 백인, 뭐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피부색이 노란, 아시안 어떻게 부르든 간에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결정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미 받았지만 결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어떤 인종이 되었든 어떤 직분을 갖든 어떤 신분의 계급을 갖든 차별이 없다. 어떤 차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차별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딱 문 앞에 지키고 계시면서 야 내가 너를 왜 내 나라로 들여보내야 되느냐 Why should I let you into my heaven? 이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아 나 이래봬도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I do not know you. 나 너 몰라. 아 제가 이래봬도 선교 다닌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착한 일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초등학교에 물건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I do not know you. 나 너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도 못 피고 얼굴도 못 뜨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왜 내 나라로 보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양팔 쫙 벌리고 Welcome to my heaven. Welcome aboard 그러실 거예요. 잘 왔다 그러면서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호루라기를 부실 거예요. 마이크로 향해서 천사들을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호송해 가실 겁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선한 뜻으로 이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 사람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헬라인, 유대인 비교하고 할례파, 무할례파 이렇게 대조를 하듯이 이사야는요 2절 말씀에서 여섯 종류로 이게 대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대조가 있는데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는 자와 파는 자, 이자를 주는 사람과 이자를 받는 사람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섯 가지로나 구분을 하고 있을까? 여섯 종류의 그 무릎, 그 그룹들을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특징적인 거 두 가지만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대조를 해놓은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 개인 개인을 놓고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이자 권사님과 김기수 성도님을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대조예요. 한 그 사회적으로 말하면 어떤 그 그룹군, 어떤 그 그룹을 놓고 그 그룹과 이 그룹을 대조하는데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쿡 찔렀던 단어가 이거예요. 백성과 제사장. 아니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왜 백성과 제사장으로 구분을 했을까? 왜 그렇게 대조를 했을까? 지금 이때 당시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썼을 때 당시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 유다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올바르게 제사를 지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는 위치니까. 그런데 이렇게 백성과 제사장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제사장들이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게 자기 돈주머니 챙겼던 거예요. 그리고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놓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판날에 니들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입니다. 4장 9절에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여기까지 놓고 보면 아 그래 우리 똑같이 사람이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실대로 갚으리라. 니들 한 대도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 한 것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쿡 하고 찔림을 받는 거죠. 맨날 말로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받는 심판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역장님들한테 제가 카톡 하나 보냈죠. 아침 일찍이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본 그 문구의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Pray for pastor.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오늘 설교가 그렇게 딱 맞네. 그러고선 구역장님한테 보내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몇 분들이 기도하시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세웠을 뿐이에요. 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으로 꾸짖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 잘난 척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은 다 손 내려주십시오. 다 약속하셨으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에 관해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여섯 가지의 대조를 놓는 이 대조에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백성과 제사장을 놓고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올바르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면 제사장과 백성과의 그 질서가 어그러뜨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이 돼요. 그래서 종이 돼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거 갚을 때까지. 그래서 일정 기간이 다 마치고 나면 그러면 주인은 다 갚았다고 믿고 해방시켜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종살이를 했던 이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농사짓고 사는 것보다 주인 밑에서 있는 게 더 잘 살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왜?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서약을 해요. 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때 이제 귀 뚫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주인이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인이 올바르게 행동을 하면 이 관계가, 이 질서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할까요? 목사가 목사다우면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질서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나라로 이야기를 할까요? 위정자들이 위정자답게 백성들을 생각하고 위정자답게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백성들이 데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일들을 자기 욕심대로 행하니까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경찰도 필요 없다, 군인도 필요 없다, 내 멋대로 살겠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 한쪽에서는 교회는 뭐 하려고 가느냐,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러고 무교회주의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멸망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의 모습을 놓고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짤막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의 관점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이 이사야는 뭘 믿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뭘 믿고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이대로 행동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뭘 믿고 저러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에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사야님, 선지자님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사야가 대답을 해요. 그 이사야의 선포의 확신, 확신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3절의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말씀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The Lord has spoken this word.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공허하게 되고 땅이 공허하게 될 것이다. 황무하게 되고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아예 대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말한다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친척들이나 아니면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 있게 하시죠. 자신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아, 그 사람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딱 지옥 가기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맨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The Lord has spoken. 과거형이잖아요. 완료형이잖아요. Has spoken this word. 요한 웨슬레가 평생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n of the word. 나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이셔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확신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신하고 아직 내가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있음을 이미 믿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직 천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미 천국의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사람이 사람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